어느 목사님께서 제 설교 제목을 보시고 아직 여름 사역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 꼭 설교 제목이 사역이 다 마무리한 것처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름 사역이 끝낸 지구가 부러워서 그렇게 지은 것도 있고요. 또 진행 중인 지구도 언젠가는 끝낼 것이기에 예방접종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름 사역에는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의 열매도 있습니다. 제가 국내 전도부와 해외 선교부에 문의해서 좀 통계를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우리가 섬긴 국내 전도의 평균 접속한 인원이 11,628명이라고 합니다. 복음 제시가 4,877명, 그리고 결신이 1,698명입니다. 평균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해요. 해외 선교도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접촉한 평균 인원이 7,891명, 결신자가 1,054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또 귀한 열매입니까? 우리 모든 영가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이 있으면 암도 있죠. 다만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구에서는요, 선교지 갈 때마다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좋은 날씨를 주셨다는 간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구는요, 비를 몰고 다니는 지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비가 와서 전도하러 나가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폭풍우가 더 쏟아지는 것도 경험한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우 가운데 전도한 것을 간증하게 하시죠. 어느 지구는 기도했더니 좋은 선교지를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나는 은혜를 간증하지만 어느 지구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교지를 가는 것을 경험한 지구도 있습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그 땅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들을 간증하게 만들어 주시죠. 사역 이후에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지만 분명히 사역 가운데 그리고 사역 이후에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저히 우리의 작은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선교지에서 그리고 사역 이후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사람이었죠. 그는 기적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었으며 3년의 가뭄을 예언했고 가뭄 중에 사르밧 과부와 그 가정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며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의 주교였던 조세폴은 철저하게 부패한 당시의 세대를 위해서 예비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대표되는 선지자 두 명을 뽑으라면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위대한 선지자 바로 엘리야가 홀로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역지를 이탈하여 도망을 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탁월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사역 이후에 왜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사역 그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정확하게는 고자질하죠. 이세벨은요, 잔인하고 악독한 여자였지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협박하죠.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내일 이맘때는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알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다면, 아니 죽여야 했다면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암살자나 군대를 보냈겠죠. 그리고 내일 죽인다가 아니라 당장 그냥 그 말이 아니라 죽였겠죠. 아마 이세벨이 원한 것은 엘리야가 영웅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엘리야가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서 사역지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사단이 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이 큰 은혜 가운데 마쳤다면 더욱 그 마음을 뺏기를 원할 겁니다. 마음 가운데 자만심을 넣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어 두려움을 그 마음 가운데 심겨줄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의 이 작전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엘리야는 그 협박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시온 성경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대 땅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영적 거장이었던 그가 마음을 빼앗겼더니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성경은 그가 살기 위해 도망쳤다고 기록합니다. 어쩌면요, 엘리야는요, 갈멜산 전투와 오랜 가뭄 가운데 비가 내렸다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사역 그 이후에 돌아온 것은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오라고 했을 때 이세벨의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도 있었겠지만 더 넓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의 무너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무의미해졌고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엄청난 사역 그 이후에 엘리야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목장원들을 돌보며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연과 맛있는 음식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을 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감정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선교 사역 이후에 팀원들 간의 갈등이 생겨 깨어진 관계를 바라보며 이러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가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선교지에서는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러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역 그 이후에 내가 바라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역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기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는 바라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그가 그의 형편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내나 해외 선교 또 여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뜨리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으면 우리는 경험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아프거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발생을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역 중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도전으로 생각되고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 그 이후에는 우리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사역이 잘 되고 성공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역을 이루었다고 자만심을 가질 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사역 그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또 기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 중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성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을 두고 엘리야 증후군 또는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야가 겪은 이 증상이 우울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저에게 구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이영영 교수님도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홀로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한다. 두 번째가 주위 사람들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여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세 번째가 죽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한다. 네 번째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다가 또 어떤 시점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잠만 자려고 한다. 아마 엘리야가 겪은 이 증상들을 바라보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그런 우울증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요, 사역 그 이후에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감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이렇게 힘들 수 있는데 우리 또한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 좋은 성숙한 목자님도 힘들 수 있고요. 마을장님도 힘들 수 있고요. 목사님도 또 전도사님도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마음의 감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우울감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럴 때 가장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문가나 병원 상담 등을 거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이나 약물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부엘세발까지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는 원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남유다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최대한 이세벨의 영향이 없는 곳까지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사안을 놓고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합니다. 그가 결국 도망가서 했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기도는요, 자신을 죽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좌절됐으면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의 기도는요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죽여달라는 기도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도리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처럼 들립니다. 엘리야가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 이세벨의 그 위협 가운데 피해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잠시 두려워서 도망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냥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르덴나무까지 와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진짜 죽여달라는 기도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저는 들립니다. 엘리야는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좌절했고 낙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기력했고 무의미했습니다. 이제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었는데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힘들 수 있겠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야, 힘을 내야지, 파이팅 해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누웠던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장면이요, 성경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지치고 낙망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혼내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또한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안식을, 그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자녀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역 그 이후에 탈진하여 지쳐 낙망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요, 엘리야는요, 분명히 과거에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자신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으며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잘해서 했던 사역들이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 했던 사역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그 은혜였음을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그가 자신이 사역이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한번 그 일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사역에 동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역의 성공은요, 어떠한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요, 사역의 실패는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요, 맡겨진 땅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수만 명,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자랑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적인 사역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역 그 이후에 더욱더 힘써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진정한 사역의 열매는요,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렙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던 떨기나무가 위치했던 것이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산도 바로 이 호렙산이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의도적으로 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 사명과 소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올해 저희 수지 자직은요, 몽골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몽골일도 이상기후였는지 몰라도 자주 비가 내렸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다른 지구는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햇살이 비치는데, 어느 지구는 비의 요정처럼 비가 계속 따라다니는 지구는 저희 지구였습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곳에서도 전도했던 지구도 저희 지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 간증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몽골에서 마지막 날에 비가 내려서 별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몽골 가면 별을 보고 싶잖아요. 몽골의 사역들이 제 기대와는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조금 많이 지쳐있었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2시 30분인가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밖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숙소에서 일어나서 밖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별이 잘 안 보이네요. 네, 보여요.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몽골에서의 별이 쏟아지는 그런 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에 별들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강야로 인도하네.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우리 교회에서는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이 찬양을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우리 박경호, 예배부 박경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아니고 잘 모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위로해줬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귀한 여름 사역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국내로 또 해외 선교로 나아가는 발걸음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만져주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사역 그 이후에도 오직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